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희가 지난 주간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모습으로 끌고 가실 것인가?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들을 저희가 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본문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힘써서 지켜나가야지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풀려고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 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이미 그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거를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가? 평안이라는 것으로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평안이라는 걸 생각할 때 주로 어떤 걸 생각해요? 아무 일이 없고 고요하고 마음이 잔잔한 것, 그런 것들을 평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평안을 통해서 아, 하나됨이 어떤 것인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고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편지 글을 쓰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가, 그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이 세 분이 원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그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나가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 삶으로 살아내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당신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는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듣는 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 되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원래 하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원래 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 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지금 지켜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되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모습, 당신 자신을 비우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힘써 지켜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더 낮아지셔서 어떤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는가? 바로 종의 형체를 띠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시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비워짐을 통해서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어떤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무 일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고 내 모습이 어떤지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삶을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당신이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낮아지심인가? 바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의 종의 형체를 띠시는 그 모습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킴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수고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행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해야지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하나 되심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내셨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하나됨을 정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또 그러한 회개의 말씀이 쏟아지도록 간구해야지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히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사모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나의 죄를 깨워주는 나의 죄를 들추어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사모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느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합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워내게 만드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참된 평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감히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선포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가지 소망으로 하나님의 소망, 한 소망으로 하나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소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참된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전부 7개가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하나됨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이거 다 같이 생각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다음 주까지 또 나눠서 생각할지 오늘 좀 되어간 거 보고 제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4절, 5절, 6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셨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주, 성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이 일들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좋아서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먼저 찾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마음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던 게 바로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르신 분의 뜻이 있겠어요?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뜻이 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으면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으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이 시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시계는 왜 만들었죠? 이 악세사리로 만들었어요. 뭐 시간은 안 맞아도 돼. 뭐 필요 없어. 그럼 시침, 뭐 분침 다 없고 시계만 그 덜렁이 쓴 건 말 그대로 악세사리지만 이건 시간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의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계의 목적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 시계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계의 목적은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또 하나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 부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죠? 천국이 없는 하나님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죠. 그죠? 우리가 워낙 그 욕심이 많은 인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자가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동일한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소망이라는 게 뭐 이게 한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같다라는 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한 소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각자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오셨다면 한 소망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아갔다면 그러면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대개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뜻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겠죠. 그죠? 아니신 것 같이 표정들이 그러신데 원래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셨을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바라는 목적이 있고 원함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 신을 찾게 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 중에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있죠? 어떤 우상이 있어요? 금송아지 있잖아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내 안에 원했던 그 우상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겉으로 탁 드러내놓고 보니까 금송아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안에 불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소망 하나 붙잡고 갈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 교회가 그 하나를 바라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아덴에 갔을 때 그 많은 우상들을 봤죠. 그죠? 그 우상 중에 어떤 우상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었는데 딱 하나 우상이 있었어요. 이름 없는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우상이었죠? 그 새겨놓은 글씨가 뭐라고 새겨놓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죠? 보통 우상을 숨기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그 아덴의 사람들이 신 우상들을 쭉 만들어 놓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하나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그 신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으면 그 신이 우리에게 해꾸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 아는 신들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 결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우리가 모르는 신, 혹시 우리가 빼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 빼먹은 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참 신앙심이 깊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이름 다 써놨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것까지 써놓은 거 보고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실 그걸 통해서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신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신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그죠? 난 우상 없어요. 난 우상 숭배 안 해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상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과 상관없는 다른 것 구하면서 다른 걸 참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교회가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는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 그냥 성령만 끌어들여서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무엇을 말씀하시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린 그걸 먼저 주목해야지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 생각에 그냥 성령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다 성령께서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성령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먼저 이 몸이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 몸이 하나다라는 의미는 이 몸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머리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몸은 각자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체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에 대해서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 창세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누구를 만들어요? 네, 하와, 여자를 만듭니다.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24절에 우리 결혼식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몸. 아담의 갈빗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고 그 둘이 그것을 본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인 몸과 하나가 되시는 것 이게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올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구나. 그러면 이 몸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하나다라는 의미에서의 한 몸이 아니고 머리와 하나 되어 있는 그래서 처음 이야기하는 한 몸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한 몸으로서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몸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죠? 선악과 따먹고 나서 나눠지는 모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고 난 아담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시죠.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원래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 자기와 아담, 하와를 지금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나누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지금 누구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께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로 창조된 자가 아담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아담이 지금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습이죠. 단순히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다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 되었던 하와와도 지금 분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아담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은 이전에는 풍성한 곡식들을 냈는데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과도 아담이 분리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어버리고 이 만물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신 우리 인간과 나누어져 버리고 분리되어버린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완성시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는 단순히 성령 그러면 어떤 힘, 어떤 능력,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령을 그런 분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라고 여러분 마음껏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주목하셔야지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물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좋으신 분이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요. 그걸 벗어나서 여러분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약속하신 적 없는데 그거 달라고 소리치고 있고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꾸 버리고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거 변호사, 이렇게 우리들이 번역을 해버려요.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성령은 그냥 나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먼저 보혜사로 오신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분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어떤 걸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뭐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기치는 거 이런 거 죄래요? 그것도 죄는 맞아요. 윤리도덕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그걸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윤리도덕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건 필요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거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서도 계속 그 안에 그 죄의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윤리도덕적인 죄 짓는 거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뭘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난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해? 난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죄의 가운데, 물론 그것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의 열매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죄의 본성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존재 자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것 자체가 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믿어서도 하나님 백성 됐는데 안 믿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불신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내가 나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죄가 뭐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거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 이게 죄야 이런 얘기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안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윤리 도덕적인 죄,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게 무엇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요? 안 믿고 살아요? 매 순간순간.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시겠죠? 하나님 그거 우리 안에 날마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었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았었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주님 안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거 여러분 매 순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거 지으면 죄책감 가지고 그거 안 지으면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도 안 짓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런 몹쓸 놈이 있나? 저런 죄인이 있나? 여러분 안에 그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돌이켜보셔야지 돼요. 우리는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는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이 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의, 그러니까 오를 의자 딱 써놓고 맞아, 옳은 것, 이거 의이다라고 생각하시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이걸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관계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불의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0.1명 있다, 없다? 없다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그 의가 누구래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누가 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의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참 의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의 관계로, 의인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단 한 번 의가 이 세상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셨어요. 이 땅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실체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불의한 상태예요?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불의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은 여전히 불의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이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는 정말 불의한 존재다, 불의 자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아느냐,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진짜 불의한 세상이고 바로 세상된 내 자신이 바로 불의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의의 자녀가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심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구죠? 오늘 낮에도 배웠잖아요. 사탄.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될 그 심판, 그것, 그 이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의 아비의 종된 자로 살고 있어서 다 심판받아야지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는데 사실 그 심판받으시는 모습이 누가 함께 심판받는 모습이었어요? 사탄이 심판받는 모습이었고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노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 그걸 뱀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심판, 노치라는 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어떤 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같이 달린 거예요? 사탄이 같이 달린 거예요. 사탄이 심판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심판받아버린 겁니다. 그 사탄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린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참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알고 나면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심판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을 넘어가면서 그 죄의 본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해결되었다.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망의 법에서 참된 생명의 법으로 내가 옮겨졌구나라는 것을,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이제 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의 말씀뿐 아니라 그 죄의 본성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 죄의 아비 사탄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안에서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어때요? 정죄함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갈등들이 있게 되고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참된 심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정죄함 없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어떤 것들을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좀 도와주셔서 여러분 뜻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분, 그게 성령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으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증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참 역할이거든요.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미 완성시켜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분리되었던, 그리고 이 만물과도 분리되었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걸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 한 분 대신 이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이 아니고 다 그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게 바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한 몸 되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소망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 소망으로 세워지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편 보면 여러분 아주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소망이 어디서 나온대요? 하나님께 소망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 나에게서 나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내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면 욕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가? 이게 로마서 우리가 자주 봤던 그 말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소망은 보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소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소망이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란 이야기죠. 멋진 집 좀 갖고 싶어, 멋있는 차 좀 갖고 싶어, 멋있는 남자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원한 바람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지 못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건 그냥 안 보인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걸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이 뭐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지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몸의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속으로는 탄식하지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이 동일한 소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참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고 참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서 이 앞에 부분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려면 여러분 자신으로 충만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비워내시겠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워내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 일이 성도가 탄식 가운데 그 구속을 기다리지만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고요.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이 비워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잘 비워지던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던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피하고 싶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못해요. 내 나를 비우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오. 이 기도 우리는 못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이 싫고 그 환난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누가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키를 원합니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충만케 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됨을 우리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거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너희를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절대 당신의 아들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소망이 되시지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셔야지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소망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지금껏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삶을 살게 되고요. 내가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거예요. 참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이게 참 소망이다라는 걸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일을 우리 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내심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 욕망 주님께서 이것을 다 끊어버리실 때 아깝고 힘들고 아쉽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케 됨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